저는 우리 본문의 말씀의 가장 핵심에선 시므이라는 이한 사람을 좀 부각시켜서 함께 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한 가장 큰 인물 시므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성경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열왕기상 2장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사무엘상 16장으로 좀 넘겨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우리 교독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맨. 이제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제 베냐민 지파의 한 족속의 족장이었습니다. 바후림의 출신의 한 족장으로서 사울 왕의 가장 측근 친족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울은 이 사울과 이네 명의 아들들은 이제 블레셋과 이제 전투해서 이제 사실은 죽었지만 아마 이제 시므이는 이 다윗이 분명히 자기 친족 사울을 죽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바후림으로 피난 나온 압살롬의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피신 나와서 이제 은신으로 가고 있는 중에 이제 바로힘에 들렸을 그 당시에 시므이는 이제 저주하면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 모습이 오늘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고 있을 때에 이제 아비새라는 사람이 제가 가서 죽일까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이 그 저주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다라고 이제 돌이켜서 얘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압살롬의 반역 자체가 그리고 자기가 모든 어떤 그 죄의 근원의 뿌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시인과도 같습니다. 바세바의 그 우리아를 바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의 근원은 결국 나다. 내가 사실 저주받는 게 마땅하다 하고 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그냥 놔두죠.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괴롭히는 모습이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반역 언약에서 이제 압살롬을 다시 한번 이제 복귀를 하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복귀할 때의 장면이 사무엘하 19장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시므이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사무엘하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6절부터 23절 한번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건너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제 복귀를 하고 이제 왕으로 다시 복직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가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수하들 1,000명과 함께 그의 식솔들과 함께 내려와서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죠. 바로임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혹시나 내가 위기에 처할까봐 이제 시므이는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의 같이 함께 있었던 신하들이 이제 저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시므이는 이제 용서를 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장 우리 금요일부터 봤던 2장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에게 그 후 이제 왕위를 넘겨주면서 몇 가지를 당부하며 하는 가운데 몇 명의 이제 숙청 대상을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마지막 오늘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 자체가 이제 시므이 마지막 숙청 대상이었던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솔로몬에게 몇 가지 당부한 것 중에 2장 8절 9절에 보면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죄 있는 자로서의 표현으로 시므이를 그냥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에게 자 가서 이제 네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저 시므이를 잘 경계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이제 시므이에게 얘기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도록 연금 상태로 예루살렘에 집을 짓게 하고 그곳에 살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시므이가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므이가 이제 동의를 하죠. 동의를 하고 이제 3년 동안 거기서 머물러 삽니다. 3년 뒤에 이제 39절에 보니까 3년 후에 어떤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임, 그러니까 본인만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가택 연금 상태로 남겨져 있는 것이고 나머지 식솔들은 지금 바후림에 있습니다. 이 바후림에서 지금 나머지 식솔들이 가산을 이제 운영하면서 살고 있을 때 이제 아마 이제 가세가 계속 기울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자였던 두 종들이 가드에 있는 왕에게 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죠. 그 소식을 들은 시무이가 가서 이제 말에 안장을 채우고 가서 가드로 가서 다시 종들을 데려고 오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가지 말라고 벗어나면 네가 죽을 것이다라고 경고했지만 무엇에 홀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드론 그 시내와 가드 사이에는 원래는 베냐민 지파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하나가 이제 솔로몬에게 빌미가 숙청 대상으로 한 빌미가 되어지죠. 왜냐하면 자, 37절을 좀 보시면 자, 37절에 보니까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에 건너갈 때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2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42절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나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얘기합니다. 3년 전에는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기드론 시내까지는 경계를 두었습니다. 그걸 벗어나면 너는 죽을 거야. 거기에 동의했지라고 얘기했는데 3년 뒤에는 뭐라고 더 압박을 하냐면 네가 밖으로 예루살렘 경계 밖으로 나가면 어디든지 나가면 너는 죽임을 당할 거야라고 얘기했었지 하면서 솔로몬은 그 정당성을 거기다가 자꾸 부여를 시킵니다. 압박을 했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시므이가 이제 숙청을 당하는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 이제 왕국은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을 통해서 결국 견고해지고 통치의 기반을 잘 닦아 나가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끝절 46절이 뭐라고 얘기냐면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진다라고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때의 견고함이 솔로몬으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나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나? 제가 이 본문을 좀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어릴 때의 기억을 한번 되뇌어 보았습니다.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죠.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이 부메랑이라는 도구입니다. 이 부메랑은 공격용 무기이기도 하고 또 방어용 무기이기도 합니다. 공격용으로는 이 부메랑의 원리는 날리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용으로는 돌아오지 않는 무기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는 바로는 부메랑은 던지면 뭐한 바퀴 돌든 두 바퀴 돌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되어 있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은 시므이를 통해서 도대체 나에게 무슨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도전을 주실까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 이 부메랑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이 부메랑 장난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메랑은 던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므이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에서 봤던 것처럼 시므이가 자신의 친족 왕을 죽였다고 생각했던 다윗을 저주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죠.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의 친족을 죽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극도로 분노에 차서 악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악한 행위를 통해서 다윗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악한 행위를 본인 스스로의 어떤 죄악을 문제를 삼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습과 시므이는 그것을 기회로 또 잡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교차해서 보았습니다. 다윗 왕 같은 경우, 또 솔로몬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행동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시므이는 어떻습니까? 시므이는 아주 육신의 소욕대로 살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주의 말을 품은 것이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그 자신에게 결국 이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현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할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자리가 필요한데 우리는 우리의 자꾸 우리 스스로를 악한 생각과 또 악한 생각이라고 해서 나쁜 마음 이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줄다리기 하는 마치 이렇게 줄다리기 하면서 이렇게 세상과의 내 삶의 형편과 하나님과의 말씀에 의지하는 이 간격 가운데 마치 줄다리기 하듯 그래서 줄타기 하듯 하는 이런 나의 어떤 삶의 형편 속에 하나님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그 말의 행동과 책임을 다시 나에게 묻는다는 것이죠. 시므이가 어떻게 보면 용서를 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윗에게 용서를 받은 것 같아 보였고 솔로몬에게 용서를 받았던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결국 숙청해내는 사건이 등장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육체적인 삶의 패턴은 다 내려놓고 다 죽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것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에게 축복하는 자는 그 축복이 나에게 오는 것이고 남에게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에게 그 저주로 돌아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그 이야기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믿음의 강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견고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 형편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해야 할 패턴 하나는 바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어느 곳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말의 표현도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볼지 하나님의 것을 볼지 차이는 바로 오늘 저녁에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을 열심히 일하고 오늘 저녁에 마쳤을 때 얼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은혜로 살아갔는가를 점검해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치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이야기 다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말과 행실 자체가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행동으로 하면 그것이 너에겐 축복으로 다가올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마치 시므이에게 경고하듯 했던 그 말의 패턴처럼 오늘 우리에게 경고처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 평생의 삶을 마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행동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동을 하면서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였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감사로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버팀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날 주셔서.